고린도전서 39번 메시지. 음식과 몸에 있어서 자유를 남용하는 것을 다룸 2. 6장 15절과 17절과 19절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가 주님과 한 영이라는 것이며, 셋째는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음식과 몸에 있어서 자유를 남용하는 것을 다루는 문맥에서 바울은 놀라운 방법으로 이 문제들을 전개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체. 15절은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유기적으로 연합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며 우리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의 정결케 된 몸을 포함하여 우리의 전 존재는 그분의 지체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지체의 직분을 실행하기 위해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합니다. 주님과 한 영. 17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합한다는 말은 그분 안으로의 믿음을 통한 믿는 이들의 주님과의 유기적인 연합을 말합니다. 이 연합은 포도나무와 가지에 의해 예로 들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지 생명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또한 생명 안에 거룩한 생명의 문제입니다. 이 같은 부활하신 주님과의 연합은 오직 우리의 영 안에만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영이라는 표현은 우리의 영과 그 영이신 주님과의 연합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영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의 영과 하나이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거듭났습니다. 이것이 부활을 통하여 생명 주는 영이 되셨고, 이제 우리의 영과 함께하는 주님의 실제입니다. 이 연합된 영은 로마서 8장 4절부터 6절에서처럼 바울의 서신에서 종종 언급됩니다. 성령의 전. 19절에서 바울은 너희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 영 안에 있으며 우리 영은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성령의 거처인 성전이 됩니다. 20절에서 바울은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결론짓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값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6장 13절부터 11장 1절까지의 부분의 문맥을 따를 때 특히 먹는 것과 결혼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몸을 점령하고 적시게 함으로 그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통하여 그분 자신을 표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엄격하고 철저하게 통제하기를 훈련해야 하며 우리의 몸을 복종케 하여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합당한 수용력을 위한 필요.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이 구절들은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우리가 주님과 한 영이며 우리와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는 신약 성경의 유일한 구절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구절들을 읽을 때 우리는 그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지나칠지도 모르며 그것들과 그 안에 계시된 중요한 문제들을 공부하는데 적절한 시간을 드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하는 15절에 당신은 얼마나 시간을 들였습니까? 매우 소수의 믿는 이들만이 이 구절에 합당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19절에 관한 메시지, 즉 믿는 이들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것에 관한 메시지는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주님의 회복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주님과 한 영이라는 것에 관한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는 것에 관한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사항들은 철저히 연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나는 단지 문자적으로 말씀을 연구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체험의 비단에서 연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한 영임을 실행하는 것은 아주 드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한 영이라는 제목의 책이나 심지어 메시지를 알고 있습니까? 전통적인 신학과 실행의 영향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6장 17절과 같은 구절을 소화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주님과 한 영이라는 필수적인 사항을 수용할 여지가 조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룩함, 승리, 능력, 기적, 방언 말함 등과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대단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순절파 안에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방언 말하는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어떤 경우에 그들은 방언 말하는 것이 참된 것인지 아닌지조차 관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방언 말하는 것에 빠져있기 때문에 기도에 주의하지 않으며 바울의 온전케 하는 사역에 대한 중심 이상을 전혀 주의하지 않습니다. 만일 어떤 이가 방언을 말하면 이 믿는 이들은 쉽게 흥분됩니다. 그러나 어떤 이가 주여 당신의 긍휼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그들은 즉시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들은 이런 종류의 기도에는 마음이 없습니다. 더욱이 당신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경륜의 이상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들은 당신이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계시의 중요한 문제들을 위한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은 생명의 떡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용력이 없었던 주 예수의 제자들과 비슷합니다. 주님은 그분이 생명의 떡이요 생명을 주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왔으며 그의 살은 먹을 수 있고 그의 피는 마실 수 있으므로 그를 먹는 자마다 그로 인하여 살리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우리 또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한 용량이 매우 제한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종교와 전통에 중독된 영향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한 영이라는 바울의 말과 또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말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마늘을 먹거나 마늘 냄새로 가득한 방 안에 있던 사람이 결국 마늘 냄새나 맛에 무감각하게 된 것과 같을지도 모릅니다. 같은 원칙으로 우리의 영적인 냄새와 맛에 대한 감각도 사실상 우리의 내적 존재 전체가 전통적인 기독교의 영향 아래 아주 오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에 어떤 중요한 문제를 인식할 능력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우리의 상황이라면 우리는 고린도전서 6장을 15절과 17절에 감동됨이 없이도 거듭거듭 읽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나 역시 고린도전서 6장을 17절의 중요성을 보지 못한 채 읽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구절이 나에게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와 같은 구절이 실제로 성경에 있었는지를 스스로 물어보았습니다. 17절에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때부터 나는 이 구절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그것을 체험하기 위하여 나 자신을 훈련했습니다. 1947년과 1948년에 네 형제님은 자주 영을 훈련하고 영을 해방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종종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서, 즉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접촉하고 말씀을 사역하는데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하며 우리의 영을 해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우리 존재의 부분이 곧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임을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생각 안에 산다면 그가 말할 때마다 그의 생각이 튀어나올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감정 안에 사는 사람은 그 감정을 표현할 것입니다. 나는 이 교통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으며 그때로부터 영을 사용하고 영을 해방하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6장 17절에 감동되지는 않았었습니다. 1958년 주님은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시며 주님을 누리는 것에 대한 것들을 열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는 주 예수님께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6장 57절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또한 우리가 만일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시고 주님을 누리려면 우리의 영을 알아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영을 아는 것을 떠나서는 주님을 접촉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한 메시지에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음식의 본질을 알 때만이 그런 종류의 음식을 어떻게 먹는가를 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만일 우리가 주님을 먹기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본질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주님은 생명주는 영이십니다. 이것은 영적인 음식의 본질이 영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그 영을 접촉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실체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 의하면 오직 영만이 그 영을 만질 수 있고 오직 영만이 성령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1960년에 영에 관한 부담과 빛과 말씀이 강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영에 관한 메시지가 거듭거듭 주어졌습니다. 내가 이 나라에서 사역을 시작했을 때 나는 또한 영을 강조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초기에 발간된 흐름지를 읽어본다면 메시지들 중 많은 것이 영을 중심 삼고 있음을 볼 것입니다. 나는 고린도전서 6장 17절을 본 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사역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비밀. 주님과 합한 우리 믿는 이들은 한 영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비밀입니다. 아마 성경 안에 계시된 가장 비밀스러운 문제일 것입니다. 누가 그와 같은 비밀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우리가 주님과 한 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그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분명히 체험할 수는 있습니다. 나는 종종 아침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당신과 한 영됨을 실행할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이 주님과 한 영이 될 수 있다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깨닫습니다. 6장 17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주님과 한 영인 사실을 명백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 거의 아무도 이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체험적인 방법으로 이 구절을 연구하고 탐구할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것과 행하는 모든 것에서 어떻게 주님과 한 영이 되는가를 체험하고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우리가 주님과 한 영인가 아닌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6장 17절에 의하면 주님과 한 영이라는 이상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로렌스 형제가 실행한 것이 전적으로 구약의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를 훈련했지만 주님과 한 영됨을 실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과 주님과 한 영인 것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6장에서 세 가지 필수적인 사항들을 다루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 사항들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적절하게 소화하기 위해서는 많은 영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요. 우리는 주님과 한 영이며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에 대한 이상이 아주 분명해지자 나는 자신을 억제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이 이상에 대한 부담이 너무 중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어떤 교회들과 어떤 성도들이 계속 옛길로 가며 바울의 온전케 하는 사역의 이상을 소홀히 하고 기독교의 일을 수행하는 것은 생각하기조차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요. 우리가 주님과 한 영이며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는 이상을 보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중심 이상을 봄. 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의 상황과 우리 가운데 있는 상황 때문에 염려스럽습니다. 모든 곳의 그리스도인들이 사탕발림의 설교, 곧 그들을 미혹하고 중독시키는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가운데 어떤 이들도 영적인 메시지에 의하여 미혹되었습니다. 이러한 형제들은 말하기 위한 자료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의 일부분을 사용하지만 여전히 중심 이상을 보지 못합니다. 그 결과 말하는 사람들이나 듣는 사람들 모두가 표적을 이룰지도 모릅니다. 집회들은 좋아 보이고 심지어 도움을 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성도들은 바울의 온전케 하는 사역이나 요한의 보수하는 사역의 중심 이상에 의해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경우 이것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역과 일과 교회들을 돕기 위한 노력에 있어서 표적을 잃기란 가능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보다 다른 것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사실상 성도들도 미혹되게 하는 위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에 관한 온전케 하는 사역을 수행하는 그의 신실한 종인 사도 바울에게 보이셨던 이상을 보는 남은 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단지 교리들로서 성도들에게 제시되어서는 안 되며 하나의 실제로서 공급되어져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것들의 실제를 다른 이들에게 공급하려면 우리 자신들이 먼저 그 실제를 만져야 합니다. 이 이상과 부담 때문에 나는 교리뿐인 메시지를 위해서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다루어진 세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우리에게 교리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우리 중 어떤 이들이 아직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요, 성령의 전이며 또한 주님과 한 영이라는 것들에 관한 실제를 만지지 못했거나 체험적인 실제를 갖지 못했을까봐 깊이 염려됩니다. 만일 교회들 안에서 사역하는 형제들이 이 이상을 본다면 그들의 말함은 급진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다시는 다른 이들에게 단지 교리들을 주는 방법으로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연히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몸 이외에는 어느 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할 것입니다. 이 메시지에서 나의 부담은 교리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40년 전에 나는 보상, 해받음, 불을 통과하여 구원받음, 교회에서 추방되어야 하는 여러 부류의 사람 등과 같은 주제로 많은 메시지들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것들에 관한 메시지들을 전할 부담이 없습니다. 그 대신 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그들의 무교절로 누리는 것에 부담이 있습니다. 특히 나는 수년 동안 회복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중심 이상을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부담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알맹이 대신 껍데기만을 가지고 있으며 이 껍데기들로 다른 이들에게 사역합니다. 그들의 훈련 아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영양 공급이나 생명 공급도 받지 못하며 그 결과 자라지 못합니다. 만일 우리가 모두 이상을 보았다면 우리의 상황은 전적으로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님과 한 영이며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요 성령의 전이라고 증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체험이 부족하고 이러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이해하기 위한 우리의 분량이 여전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여, 나는 무엇을 해야 할 줄을 모릅니다. 나는 어떻게 회개할 줄을 모르고 어떻게 자백할 줄을 모르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 줄을 모릅니다. 주여, 나는 단지 여기 당신 앞에 있습니다.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나는 당신의 경륜에 대한 분명한 이상을 보아야만 합니다.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주여, 나로 이 이상의 실제를 만지게 하시고 바로 그것을 행하여 다른 이들을 돕게 하소서. 우리는 모두 바울에게 보이신 그 이상을 볼 수 있도록 그분의 긍휼을 얻기 위해 주님을 앙망합시다. 우리가 그러한 이상을 볼 때만이 우리는 음식과 몸에 있어서 자유를 남용하는 것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습니다.